VOA 세계뉴스입니다. 아르메니아가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원국 가입을 확정했습니다. 아르메니아 의회는 어제 표결을 통해 ICC의 로마 규정을 비준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마 규정은 지난 1998년 7월 로마에서 열린 유엔 전권 외교사절 회의에서 채택됐으며 120개 국가의 서명과 60여 개국의 비준을 거쳐 2002년 발효된 뒤 이듬해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ICC가 설치됐습니다.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는 의회의 이번 비준은 오랜 분쟁을 이어온 인접국 아제르바이잔의 전쟁 범죄를 고려한 것이며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지난달 아제르바이잔 내 양국 간 분쟁 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놓고 아제르바이잔과 무력 충돌을 겪었으며 러시아의 중재로 해당 지역 내 아르메니아 자치군 무장 해제를 조건으로 한 휴전에 합의했었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아르메니아의 ICC 가입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ICC는 어린이 강제 이주 등 우크라이나에서 행한 전쟁 범죄의 책임을 물어 지난 3월 17일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ICC 회원국들은 이에 따른 체포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치명적 마약인 펜타닐 등을 만들어 공급한 혐의로 중국 업체와 개인 등을 제재 조치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기반 12개 업체와 개인 13명, 그리고 캐나다에 기반을 둔 2개 업체와 개인 1명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기업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들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이와 관련해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은 이날 펜타닐과 메스암페타민 제조 등의 혐의를 받는 중국 소재 기업 8곳과 이들 회사 직원 12명에 대한 8개의 공소장을 공개하면서 미국인들의 죽음으로 귀결되는 국제적 펜타닐 공급망이 종종 중국 내 화학회사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체포된 인원은 없으며 해당 수사는 중국 정부의 협조 없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류펑이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은 마약 단속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취해왔다면서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호의를 무시하고 제재, 중상, 비방 전술로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이 타이완 인근에 또다시 대거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4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지 시각 3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중국군 항공기 29대와 함정 5척이 타이완 주변에서 포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BGK-5 무인정찰기 1대와 수호이 30 전투기 4대, 젠-10 전투기 6대, 윈-8 대잠초계기 1대 등 총 16대의 항공기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나들거나 타이완 북부와 남서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항적 지도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타이완군 항공기와 함정, 지상미사일 체계에 대응을 지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중국군은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항공기 23대와 함정 5척을 타이완 인근에 보내는 등 최근 들어 역내 크고 작은 군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이 어제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원은 이날 공화당 강경파인 맷 게이츠 하원의원이 주도해 발의한 메카시 의장에 대한 해임안을 찬성 216대 반대 210표로 가결했습니다. 해임안에는 민주당 하원의원 208명 전원과 공화당 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에 이어 미국의 권력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이 동료 의원들의 해임안 가결로 물러나게 된 것은 미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메카시 의장은 해임안 통과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항상 쉽진 않지만 이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를 지지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연대를 통한 해결을 도모했던 자신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메카시 의장에 대한 해임안은 앞서 지난달 30일 의회에서 통과된 2024 회계연도 임시예산안과 관련해 메카시 의장이 민주당의 협조에 이를 통과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발의됐습니다.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은 다음 달 17일까지 연방정부를 운영할 예산으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한 합의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국방성은 미국의 2023 대량살상무기 대응 전략을 또 하나의 엄중한 군사 정치적 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핵 보유가 주권 행사라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주장에 북한은 절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추가 무기 거래가 이루어져도 놀랍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곳에 따라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11도, 최고는 8도에서 2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는 1 내지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2023 대량살상무기 대응 전략에 대해 반발하고 자신들의 핵무력 고도화를 정당화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한동안 미사일 도발에 집중했던 북한의 대미 전술이 진영구도를 활용한 외교관계 강화와 적극적인 대외 메시지 발신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4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의 2023 대량 살상무기 대응 전략에 북한이 지속적인 위협으로 명시된 점을 거론하며 또 하나의 엄중한 군사 정치적 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변인은 지속적인 위협에 대해 말한다면 지난 세기부터 북한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핵 위협과 공박을 확장 강화해온 세계 최대의 대량 사용무기 보유국인 미국에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변인은 미국이 올 들어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을 감행하고 핵공격 모의기구를 가동시켰다며 날로 무모해지는 미국의 대량 사용무기 사용 위협에 철저한 억제력으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국 최고법에 새롭게 명시된 전투적 사명에 충실할 것이라며 압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 전략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주장한 핵공격 모의기구는 미한 핵협의기구를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9년 만에 내용을 갱신한 2023 WMD 대응 전략을 공개하며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우선시해왔다며 북한의 역량 개발은 북한이 물리적 충돌의 어느 단계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핵무력 정책을 법제한 데 이어 최근 핵무력 강화 방침을 헌법에까지 명시한 데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핵 보유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북한이 미중 전략 경쟁 구도가 명확해진 가운데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는 등 진영 구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과 경쟁 관계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제는 자국의 어떤 주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이제 정식으로 인정받기 위한 그러한 수순으로 돌입을 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부실, 명분 이런 것들을 계속 밝히고 있는 거죠.
북한은 최근 들어 담화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외교 선전전에 적극 나서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난달 30일엔 최선희 외무상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방침을 헌법에 명시한 것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연 데 대한 비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임천일 북한 외무성 부상은 1일 담화를 통해 미국이 최근 북러관계 발전을 세계 평화의 위협인 듯 오도하고 있다며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와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 원자력 공업성 대변인은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달 29일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을 촉구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결의안 채택에 미국의 어용단체가 북한 주권 행사에 가타부타할 자격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말 최고인민회의에서 외교전을 강조했다며 한동안 미사일 도발에 집중했던 대미 전술이 반미, 반서방 국가와의 연대와 담화 등 대외 메시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담화전은 북한이 이제 계속 미사일을 쏘면서 미국이 대응해왔지만 그런 일종의 무기를 통한 대응에서 좀 더 외교적 메시지와 외교적 관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고 더 공세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더 방향을 바꾼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반제 자주적인 나라들의 전위에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중러와의 관계 강화 등 진영 구도를 활용해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외교전에 적극 뛰어드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오는 11월까지 북핵 문제 관련국들 간 주요 국제 정치 행사들이 이어진다며 북한이 이를 앞두고 담화 등 대외 메시지를 잇따라 내면서 자신들의 핵무력 강화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전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10월, 11월까지 굉장히 중요한 국제정치 행사들이 계속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도 국제무대에 자기네들이 직접 참여를 하진 못하지만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제일 클 것 같아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달 중순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포럼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미국은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을 초청해 미중 정상회담을 열 계획입니다. 또 한국은 일본, 중국과 연내 서울에서의 3국 정상회의 개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한 데 대해 4일 입장문을 내고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헌법 명시는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한층 심화될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 무력 사용법을 헌법에 명시한 것은 전쟁의 모든 단계에서 핵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김정은은 핵 무력을 사용을 해서 북한 중심의 통일을 이루겠다. 소위 말하는 대남 무력 적화 통일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거든요.
문 센터장은 이 때문에 한국 정부의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의지가 최고 수준에서 표명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핵 보유가 주권 행사라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주장에 북한은 절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스르는 핵 프로그램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북한을 향해 핵 보유국 지위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핵 보유를 주권국가의 자주적 권리라고 주장하자 북핵은 불법이자 위협일 뿐이라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3일 최 외무상의 주장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고 앞으로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PT 체제 밖에서 핵 보유국 반열에 오르겠다는 북한의 거듭된 요구를 일축한 것입니다. 앞서 최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정책 헌법 명시를 비난했다며 이는 주권국가의 내정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 등 적대 세력들이 비핵화를 강요하면서 핵 보유국으로서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거나 침탈하려 든다면 이는 헌법 포기를 강요하는 주권 침해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 그 밖에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며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세계 비확산 체제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도 지난 1일 최 외무상의 주장에 대해 북한은 어떤 행동과 주장을 하든 간에 핵 보유를 결코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제재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 보유국 지위는 NPT 규정에 따라 부여되며 NPT 체제에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되는 나라는 현재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나라입니다. 북한은 2003년 일방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북한에 그런 지위를 부여하는 순간 NPT 체제가 붕괴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이날 BOA에 NPT는 추가 확산을 막는 국제적 제동장치란 점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NPT is important because it's the global brake on further proliferation. And so, you know, the NPT itself.
NPT는 북한이 여전히 페널티 박스 안에 있고 핵 보유국 달성 노력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런 지위를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핵무기 비보유국들에 보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핵 보유국 인정 문제는 비핵화 협상의 존속 여부를 좌지우지할 근본적 사안이라며 미국은 NPT 체제 아래 북한의 핵무기 불법 획득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방부가 북러 간 추가 무기 거래가 이루어져도 놀랍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월북 미군이 가족과 재회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브리나 신 국방부 대변인은 3일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무기 거래에 관해 분명히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heads of both countries meet and surely discuss that. We know Russia is going through and expending through its artillery pretty quickly. So it wouldn't be a surprise. I don't have anything to read out or confirm if like an actual transfer.
신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러 정상회담 이후 확인된 양국 간 무기 거래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양국 정상이 만나 그것에 대해 확실히 논의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가 신속히 포탄을 확대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따라서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실제로 무기 거래가 이루어졌는지와 같은 것에 대해선 발표하거나 확인할 것은 없다며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고 이와 관련해 두 정상이 무기 거래 등을 논의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크렘린궁은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기간 동안 군사 관련을 포함한 어떤 협의에도 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러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군사 협력 등에 대한 언급은 피한 채 지금도 북한의 최우선 순위는 러시아와의 관계이고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싱 부대변인은 자진 월북했다 추방된 뒤 미국으로 송환된 트래비스 킹 이병의 상태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그가 여전히 재통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s he still going through the reintegration process? As I mentioned, I want to say last week, there's not really a timeline on that process that takes time.
싱 부대변인은 재통합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이 과정에는 개인마다 시간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람마다 필요한 시간이 길거나 짧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가 가족들과 재회했다고 전하고 계속 진행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향후 조치나 상태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육군에게 하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군사적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체결한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이 10월 1일로 70주년을 맞았습니다. BOA는 이를 계기로 미한 동맹의 지난 70년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조망하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 의원들의 평가와 관련 입법 기류를 살펴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원들은 미한동맹이 인정 유대는 물론 공동의 가치와 희생, 그리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발전시키기 위한 의지로 결합됐다며 한국은 미국의 필수적인 파트너라고 평가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수위원장인 민주당의 크리스 벤 훌런 의원은 VOA 기자와 만나 미한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그런 점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방미와 의회 합동회의 연설, 그리고 최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의를 통해서도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Oh, it's very strong. It's never been stronger. I think that's reflected both in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 모든 방면에 걸쳐 협력하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소속의 제프 머클리 민주당 의원도 VOA 기자 만나 한국은 그야말로 필수적인 미국의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Well, South Korea is an absolutely vital partner of the United States.
특히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이뤄 미국의 공급망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민주주의 국가이자 긴밀히 협력하는 경제 주체로서 미한 양국이 이런 근간과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상원에서 채택된 미한동맹 70주년 기념결의를 상기시켰습니다. 앞서 상원과 하원에선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환영하며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발의됐고 상원 결의는 발의 직후 채택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미한동맹의 현주소와 미래 나아가야 할 방향이 담겼습니다. 결의는 미한동맹에 대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영내 평화와 안보, 안정의 핵심축이며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데 필수적이라며 상호 신뢰와 공동의 희생 및 가치, 경제적 이익 그리고 수세대에 걸친 인적 유대관계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상호 운용적이며 지속적인 양자동맹의 토대를 제공한다며 양국 간 긴밀한 안보, 경제, 인적 유대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고 인권 증진 협력도 지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를 공동 발의한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댄 설리번 공화당 의원은 VOA 기자 만나 70년이라는 세월은 정말 놀랍다며 양국 간의 오랜 관계는 미국인과 한국인 모두에게 매우 극적인 혜택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70 years is pretty remarkable and it's benefited.
또한 최근 미한이 3국 관계의 진전은 정말 중요하다며 우리는 그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잭 리드 민주당 의원도 미한 양자관계와 미한인 3국 관계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리드 의원은 한국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미국이 한국과 일본 정부를 더욱 긴밀한 관계로 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Our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I think, is stronger now than it's ever been.
이어 최근 미한일 3국 관계의 진전은 엄청난 발전이라며 이런 움직임은 3국 연합군사훈련 등 군사적으로도 미국의 계획에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드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몇 년 전보다 더 나은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통적인 안보 협력을 넘어서 경제 및 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하는 의회의 다양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회장인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츠 의원은 VOA 기자 만나 미한동맹에 대해 우리의 경제적 유대는 더욱 깊어지고 군사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인적관계도 계속 강화되고 있다며 미한관계가 우리의 핵심적인 전략 파트너십 중 하나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our economic ties are deepening.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양국 간 오랜 우정이라며 그것은 경제 및 외교적 관계를 통해 나타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 내 자동차 산업에서 한국의 투자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전기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한국의 최근 대미 투자 발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알래스카주를 대표하는 설리반 의원은 미국과 한국이 에너지 관련 협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조치를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우리가 파트너십을 심화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분야는 에너지, 특히 액화천연가스라며 알래스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는데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사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전쟁 기계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정말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We can deepen the partnership on in Alaska has a lot.
설리번 의원은 미국은 동맹국들의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사지 말라고 요청해왔다며 하지만 대체 공급원이었다면 쉬운 일이 아닌데 알래스카에는 엄청난 대체 공급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윤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번 얘기했고 윤 대통령도 매우 고무돼 있다며 한국과 에너지 협력을 강화할 기회는 많고 그렇게 된다면 이는 매우 긍정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드 군사위원장은 미국이 전반적으로 대외 군사 판매를 가속화하고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입법 노력이 있다면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심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n general, our efforts to
또한 자신이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재학 시절 만난 한국 출신 동기생을 장교가 돼 다시 만난 경험을 소개하며 미한 간 지도자 양성 관련 교류 촉진을 위한 입법 조치도 양국 관계를 심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각국의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국가는 처음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아니아와 유럽 국가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잇따라 비난했습니다. 바네사 우드 호주 군비통제 확산 대응 대사는 3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호주는 전례 없는 속도로 이뤄진 탄도미사일 시험을 포함해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북한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Chair, Australia condemns the DPRK's ongoing development of its illegal and destabilizing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또한 호주는 북한이 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겠다는 의도를 밝힌 데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지 말 것과 핵과 그 외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의 이웃 국가인 뉴질랜드의 캐롤린 슈왈거 유엔 주재 대사도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2023년에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가운데 계속됐다고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have continued and we have seen a flurry of missile launches.
이어 올해는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을 포함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며 이는 국제 규범에 대한 무모한 무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슈왈거 대사는 이제 북한은 핵 탑재 잠수함 진수를 시도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함께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체코, 몰타, 라트비아 등 유럽 나라들도 북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부 국가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더해 최근 제기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의혹 문제까지 제기했습니다. 베로니카 스트롬 시코바 체코 외무부 통제정책국장은 핵 확산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을 둘러싼 전례 없는 위기를 목격하고 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배가 된 것으로 거부권 오용이 안보리의 조치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ith regard to nuclear proliferation, we witness an unprecedented crisis around the DPRK. Multiplied by the inability of the UN.
그러면서 탄도미사일을 내세운 북한의 군사 열병식에 두 개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고위 관리가 참석한 것은 유효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관련 제재 체제에 대한 태만함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리홍중 중국 전인대 상임 부위원장은 지난 7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열병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열병식에는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다수의 무기가 등장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비난이 일었었습니다. 사니타 파블투타 데슬란데스 유엔 주재 라티비아 대사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과 이란의 무기 공급 문제를 언급하며 유엔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We condemn the export of military attack drones by Iran for the use in Russia's aggression against Ukraine, as well as talks of potential supply of North Korean military equipment.
파블투타 데슬란데스 대사는 이란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공격용 드론을 수출하고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장비 공급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유엔 사무국의 조사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블투타 데슬란데스 대사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미사일 역량은 용납할 수 없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라트비아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축과 국제안전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2일부터 본격적인 토의에 돌입했습니다. 첫날인 2일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차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가 국제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와 올로프 스코그 주유엔 유럽연합대사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인철 서기관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무모한 행동이 한반도 정세를 실질적 무력 충돌로 몰아가고 역내 정치, 군사적 상황과 안보 구조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는 다음 달 초까지 핵과 대량 살상무기, 화학무기,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하며 이를 토대로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전쟁에서 숨진 미군의 유해 감식을 담당하는 미 국방부 산하 기구가 지난 회계연도에 38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가 한국전 참전 미군의 신원 확인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당국이 2023 회계연도에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참전용사 38명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공보실은 3일 VOA에 이같이 밝히고 이로써 현재까지 모두 671명의 한국전 참전 미군 신원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2023 회계연도는 2022년 10월에 시작돼 2023년 9월에 끝났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회계연도엔 62명의 한국전 미군 참전용사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지난 2021년에는 30명, 2022년에는 모두 27명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가 지난 회계연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전체 한국전쟁 참전 미군은 모두 671명으로 지난 2016년 353명에서 6년여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해 DPAA의 감식 작업이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PAA 공보실은 미 국방부가 한국전 참전 미군의 신원 확인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여기며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기존 유해 감식 개별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한국전쟁 전사자 신원 확인 프로젝트를 출범시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과거 북한이 1990년에서 1994년 사이 미국에 넘긴 600구가량의 미군 유해를 감식하는 K-208 프로젝트와 1954년 하와이 호놀룰루의 전쟁기념 묘지에 묻힌 한국전쟁 미군 참전용사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펀치볼 미확인 감식 프로젝트를 운영해왔습니다. 또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이 북한에서 진행한 유해 발굴 작업을 통해 확보한 200여 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미북 공동 유해 발굴 작업 프로젝트와 지난 2018년 북한으로부터 받은 55개 상자에서 나온 유해 감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전 관련 미군 유해 감식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DPAA는 이 모든 사업들이 현재 한국전쟁 전사자 신원 확인 프로젝트의 관할 아래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는 DPAA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신원 확인 프로젝트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전쟁 전사자 신원 확인 프로젝트는 신원 확인을 위해 가족들과 협력하는 역사학자와 인류학자, 치의학자, 유전자 및 동위원소 전문가가 포함된 다양한 접근 방식의 도전과 성공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전사자 신원 확인 프로젝트는 업무의 속도와 질을 혁신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미군 실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14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한국전쟁 전사자 신원 확인 프로젝트에 소속돼 참전 용사들의 이름을 되찾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DPAA 공보실은 또 기존 프로젝트와 별도로 한국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과 협력해 한국 내 유해 발굴 현장에서 수습된 모든 잠재적 유해에 대해 합동 법의학 검토를 실시해 미군 유해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켈리 맥히그 DPAA 국장도 지난 8월 민간단체인 신미국 안보센터가 주최한 대담에서 한국 당국과의 협력이 한국전 미군 유해 발굴과 감식에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전문성과 뛰어난 인력, 지식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파트너는 단연 한국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By far our most accomplished partner in terms of the professionalism, talent,
미군 전쟁포로 실종자 가족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릭 다운스 회장은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실종된 한국전 참전 미군 용사를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유해 감식 속도가 다소 더딘 것이 안타깝다며 하지만 DPAA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Men are being identified and it is a lot slower than anyone wants.
다운스 회장은 북한의 비협조 등 제한되고 복잡한 여건 속에서도 DPAA가 단계별 계획을 세우고 신원 확인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어려움이 풀리면 신원 확인에도 좀 더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또 한국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과의 협력 성과를 매우 높게 평가하면서 한국 당국은 매우 잘하고 있고 DPAA와의 협력도 매우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운스 회장은 그러면서 한국전 미군 참전용사 신원 확인에서 남은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여전히 북한에 묻힌 수많은 미군 유해를 DPAA가 감식할 수 있도록 북한이 협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ou know, our big goal is to get back into North Korea, but that's probably our next question. The
미 국방당국은 지난 2011년 9월 DPAA가 한국전 참전 미군의 유해 감식을 전담하는 K-208 프로젝트 팀을 출범시킨 뒤 신원 확인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계 인류학자인 제니진 박사가 이끄는 K-208팀은 출범 다음해인 지난 2012년 28구를 시작으로 2013년 26구, 2014년 23구, 2015년 29구 등 2015년 회계 연도까지 모두 151구의 미군 유해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1992년부터 2011년까지 20년 동안 불과 61구의 신원을 확인한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특히 2016년 회기 연도에는 한 해 모두 69구의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의 신원을 확인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2019 회기 연도에도 2018년 북한으로부터 송환된 55개 상자에서 나온 유해 감식에 최신 유전자 동위원소 감식법을 적용해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면서 총 62구의 신원 확인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동위원소 분석법은 뼈에 축적된 동위원소 비율을 분석해 전사자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지 파악하는 기법으로 유해의 지역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화학적 지문으로 불리는 최신 유해 분석 기술입니다. DPAA는 지난 2019년 1월에 동위원소 분석 실험실을 설립해 북한으로부터 넘겨받은 55상자의 유해 분석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이 결과 2023년 8월 현재 55상자에서 501개의 유골과 250명에 해당하는 유골을 감식하고 그중 88구의 미군 신원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은 약 7,600여 명이며 이 중 약 5,300여 명의 유해가 여전히 북한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일가족의 한국행 탈출 과정을 그린 미국의 다큐 영화가 미국 우드스톡 영화제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 상과 편집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가 올해 아카데미상 다큐멘터리 후보에 오르기 위해 경쟁 중이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일가족의 탈출을 생생하게 담은 다큐영화 비욘드 유토피아가 제24회 우드스톡 영화제 최우수 다큐영화상과 편집상을 수상했습니다. 우스탁 영화제 심사위원단은 이를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 영화는 북한에서 탈출하는 가족에 대해 놀랍도록 친밀하면서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릴러 영화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뉴욕의 허드슨 밸리에서 열리는 이 영화제는 미 아카데미상이 다큐영화 등 단편 부분에서 공인한 영화제 중 하나로 지난 27일부터 1일까지 열렸습니다. 이 영화의 공동 프로듀서인 수미테리 전 윌슨 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3일 VOA에 이번 수상은 지난 1월 세계 독립 영화제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썬댄스 영화제 관객상에 이은 또 다른 쾌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드스톡은 평론가들과 영화인들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아카데미상 캠페인에서 잠재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징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t's very significant because Woodstock is very well respected.
테리 전 국장은 이 영화를 본 모든 관객으로부터 호평을 받아 영광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영화를 보는 모든 이들에게 감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영화 연예 전문 매체인 버라이어티도 이를 비욘드 유토피아의 수상 소식을 전하면서 이 영화가 차기 아카데미상 다큐 부문 후보로 오르기 위해 경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영화 유토피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직전인 2019년 북한에서 탈출한 일가족 5명의 자유를 향한 험난한 여정과 이들을 돕는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훈 목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엄마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예예.
예.
아저씨가 어디서? 아 내발.
아 같이 가서 아 구출하 돌아가고.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이들이 목숨을 걸고 조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보여주며 북한의 잔혹한 체제와 주민들의 열악한 삶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독립영화계의 저명한 감독인 매들린 개빈이 제작한 이 영화는 오는 10월 23일에서 24일 이틀간 특별 이벤트를 통해 미국 내 600여 개 극장에서 개봉될 예정입니다. 영화 홍보를 위해 한 달째 제작진과 미국 투어를 하고 있는 김성훈 목사는 이날 VOA에 중국에 억류 중인 2천여 명의 탈북민이 북송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이번 수상이 탈북민의 처참한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목사는 또 많은 미국인이 이 영화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지지를 표했다며 이 영화가 전 세계에 더 알려져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희망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 제재를 위반했던 북한 유조선이 불법 환적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중국 해상에서 포착됐습니다. 수차례 불법 환적에 연루됐던 선박인데다 북중 선박의 접선지에서 발견돼 더욱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상에서 포착된 문제의 북한 유조선은 무봉 1호입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북한 선적의 무봉 1호는 현지 시각 2일 오전 10시 중국 닝보 저우산항 동쪽 해상에서 잠시 모습을 드러낸 뒤 사라졌습니다. 닝보 저우산항 인근 섬에서 불과 2km 떨어진 지점을 항해하던 중이었습니다. 무봉 1호는 대북 제재 위반 전력이 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에서 무봉 1호가 2019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중국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2018년과 2019년 발행한 주의보에서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불법으로 유류를 건네받은 북한 유조선의 이름과 국제해사기구 IMO 번호를 공개했는데 무봉 1호도 이 목록에 포함돼 있습니다. 무봉 1호가 발견된 닝보 저우산 해역은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북한 선박과 중국 선박의 불법 접선지로 여러 차례 지적한 곳입니다. 무봉 1호가 불법 환적의 온상으로 알려진 이 해상으로 움직인 이유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재 위반 전력이 있는 선박이 집중 감시 지역에 출몰한다는 것은 불법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해상에선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거나 과거 제재에 연루된 유조선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앞서 BOA는 과거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북한 유조선 칠보산호가 지난달 20일 중국 닝보 저우산항에서 잠시 모습을 드러낸 뒤 사라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현재 유엔 안보리의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유조선 지성 6호도 지난 8월 닝보 저우산항에 진입했었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제재 유조선인 천마산호는 현지 시각 3일 새벽 중국 푸젠성 푸저우시 인근 중국 영해에 진입해 현재까지 같은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들 선박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중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이 지성 6호와 천마산호 등 제재 선박에 대해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난달 취임한 일본 외무상이 납북자 문제 해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북일 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가미카와 요코 신임 외무상이 3일 모든 납북자가 조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일본 니케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일본이 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기시다 우미오 총리의 결의를 계속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가미카와 외무상이 이날 일본 지지통신에 미결로 남아있는 문제들의 해결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가고자 하는 총리의 의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무상으로서 일북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앞서 지난달 29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고령화함에 따라 관련 문제는 시간적 제약에 따르는 인권 문제라고 지적하고 피해자들의 조속한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But in any case, the family members of the abductees are getting older. The
이 같은 답변은 지난 3월과 5월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의 정부 관계자들이 북한 노동당 관계자들과 접촉했다는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에 대한 확인 요청 중에 나왔습니다. 지난 2일 아사히 신문은 올해 북일은 두 차례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일본이 납북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발생한 북한에 의한 자국민 납치 문제 해결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 신조 전 총리에 이어 기시다 우미오 현 총리도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통한 납치 문제 해결을 추진해왔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길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5월 29일 담화에서 정상회담과 관련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입장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납북 일본인 피해자는 17명이며 이들 가운데 5명은 2002년 북일 정상회담 이후 귀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직 12명이 북한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는 13명이라며 5명은 일본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8명은 사망해 납치 문제는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10월 군사정찰위성 3차 시험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 공군의 통신 감청용 정찰기 RC-135V 리벳 조인트가 한국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군용기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오시아나 등 X 계정은 리벳 조인트가 한반도 시각 3일 오전 9시경 한국 상공을 비행한 항적을 공개했습니다. 리벳 조인트는 이날 한국 강원도 상공에서 위치를 드러냈으며 이후 경기도 남부 지역을 지나 한국 서해 상공에 진입한 동선을 남기며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리벳 조인트는 수백 킬로미터 밖에 떨어진 전자 정보와 통신 정보를 수집하고 발신지를 추적할 수 있는 정찰기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월 24일 두 번째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한 후 오는 10월에 제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리벳 조인트가 북한의 위성 발사 움직임을 탐지하기 위해 정찰에 나선 것인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군용기들은 항공기 식별 표지인 트랜스폰더를 켜고 운항하면서 민간 군용기 추적 계정 등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 전문가들은 상당수 군용기가 위치를 노출하지 않은 만큼 민간 추적 시스템에 포착된 항공기 대수가 모든 정찰 자산의 실제 출격 횟수와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련된 패션과 창의적인 만화 등을 통해 북한의 자유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변화 추세에 맞춰 다양한 콘텐츠를 새로운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일방적 정보 전달보다 효과적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에서 패션 업체 대표와 웹툰 작가로 활동하며 정보 캠페인을 전개하는 탈북민 두 명을 김영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국에서 패션에서 아이스토리를 운영하는 강지연 대표와 웹툰 작가 최성국 씨는 최근 워싱턴을 방문해 새로운 유형의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미국 정부와 의회, 민간 전문가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탈북민인 강 대표와 최 작가는 한국의 국민통일방송을 통해 한국에서 펼치는 패션 사업과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풍자한 만화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VOA에 북한 주민들의 변화 추세에 맞는 컨텐츠 제작과 그들의 사고에 직접 변화를 줄 수 있는 정보 유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서 파리의 연인 등 한국 드라마를 통해 외부 세계에 눈을 뜬 뒤 탈북해 2010년 한국에 입국한 강 대표는 북한 내 패션에 대한 선입견을 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밥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언제 패션에 관심을 갖겠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패션이라는 건 굉장히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보여주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그 사람의 패션을 내가 관심이 없어도 보게 되어 있단 말이죠.
30대 중반의 강 대표는 북한은 잘 사는 집 자녀들과 가수 등 연예인을 중심으로 패션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판 소셜 인플루언서들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들의 한류에 영향받아 입는 남한 스타일의 옷은 드라마보다 훨씬 전파력이 빠르고 외부 문화에 대한 호기심도 더 강하게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인권 얘기하지만 패션이 가장 많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말을 하지 않아도 사실 뭐 그냥 유행이다 싶어서 입었어. 근데 이게 남한 스타일이야. 이게 뭐 중국 스타일이야.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아 중국에서는 이렇게 입는구나. 좀 이렇게 변화가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면 드라마를 보지 않아도 그냥 다른 사람이 입은 걸 보고 따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전파력이 강하다. 드라마 같은 걸 보고 그 옷을 따라 입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옷을 이제 사람들이 따라 입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패션은 사실 굉장히 강력한 무기이지 않을까.
강 씨는 다른 나라의 문화, 특히 선진 문화, 북한 말로 자본주의 부르주아 사상에 물들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패션이라며 그 때문에 북한 당국이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유엔 보고서와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최근 몇 년간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청년 교양 보장법, 평양 문화와 보호법 제정 등을 통해 외부 정보 차단은 물론 여성들의 옷차림과 머리 모양, 남아식 말투까지 단속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죠. 뭐 옷을 입는 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감옥까지 가야 되나 싶습니다. 옷이잖아요. 네, 이거 가지고 처벌하는 걸 보면은 정말 그 사람들도 옷이 주는 영향을 좀 알기는 아는 것 같습니다. 네.
옛 공산권 국가인 루마니아에서 자란 그레그 스칼레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앞서 VOA에 이러한 북한 정권의 패션 단속은 냉전 체제 때 청바지를 단속했던 동유럽 공산정부를 떠오르게 한다고 지적했었습니다. 특히 냉전 시대의 서방의 청바지는 동유럽 독재국가 젊은이들에겐 자유의 상징과도 같았다며 당국이 억누를수록 자유에 대한 동경은 더욱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웹툰 작가로 활동하는 최성국 씨는 영리한 너구리 등 북한의 대표적인 만화 영화를 각색해 USB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평양에 있는 조선 4.16 만화영화 촬영소에서 근무했던 최 작가는 만화가 친숙하면서도 안전하고 전달력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단 안전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이 뭘 하고 싶어도 왜 못하냐면 잡아가니까. 그리고 잡아 죽이고 총살하고. 근데 만화다 하면 조금 가볍거든요. 잡혀도 조금 안전할 수 있다. 만화니까. 근데 북한에서 만화가 그 국민 만화 캐릭터죠. 그 캐릭터 가지고 활용해서 하니까 아 이거는 뭐 노구리가 등장했으니까 그 뭐 노구리 국가에서 만든 건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최 작가는 또 북한 정권을 직접 비판하는 내용은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친숙한 만화 주인공 등을 통해 일상에 대해 스스로 의문을 품게 하는 내용, 한국 내 탈북민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여자의 이야기란 제목의 만화는 생각을 자유롭게 나눌 수 없는 두 북한 여성의 삶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면서 개인과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아 이게 우리나라 시스템에선 우리 정치 하에선 이렇게밖에 될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이 그걸 보면서 조금 더 깨닫게 되고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네끼리 토론을 해요. 이랬다 저랬다 야 이랬어 이렇게 그냥 번 얘기 그렇게 말하는데 인간의 그 속성이라고 할까 스스로 뭔가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최 작가는 또 북한에서 오직 상부의 지시로 김 씨 집안을 선전하는 만화 영화만을 제작하다가 한국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싶은 것을 마음껏 그리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건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비롯한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의 달라진 삶을 만화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그대로 보여줄 때 가장 영향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작가는 특히 한국에서 활동하는 웹툰 작가로서 자신의 수익과 삶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북한 주민들을 각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너네 체제가 나빠가 아니라 야 이거 한심하구나 이 정부가 나쁘구나 이런 납득이 가게 근데 그게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인터넷의 웹과 만화를 뜻하는 카툰의 합성어인 웹툰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르며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한국 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2021년 웹툰 산업 매출액 규모는 1조 5,600억 원, 미화로 11억 4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특히 1년 내내 연재한 웹툰 작가의 경우 연평균 수익은 1억 1,870만 원, 미화로 8만 7천 달러가 넘습니다. 최성국 작가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만화의 파급력은 상당하다면서 그 중요성을 정부와 단체들이 인식하고 더 많은 예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좀 더 잘 만들 것이거든요. 좀 더 풍부하게. 그러자면 그 인력도 많이 써야 하고 그리고 시나리오 부분에서 좀 더 인력이 그 보강돼가지고 좀 더 전문적으로 잘 만들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어렵죠. 아직까지 사실은 이제 이런 거는 정부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패션에 담아 판매하는 강지원 대표의 웹사이트에 가면 젊은이들이 많이 입는 세련된 옷들이 미화 $55 안팎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강 대표는 북한 주민들도 장사 등 사업에 관심이 많다면서 세계 경제 10대 강국인 한국에서 펼치는 탈북민의 사업과 도전이 주민들에게 시사하는 영향도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결국 내부에서 본인들이 이제 결국 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깨어 있어야 되겠죠. 분명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기는 보지만 어떤 이러한 기본적인 자유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말하고 싶은 거 말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자유를 그 사람들이 안다면은 충분히 저는 네 선동이 될 거라고 봅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미국의 생활 속 경제가 방송됩니다.
예를 들어 닭갈비를 한다면 야채와 고기를 손질을 하고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집밥 경제 그중에서도 특히 몇 년 사이 크게 성장한 밀키트 산업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립니다. 인공위성이란 말 그대로 어떤 물체를 사람이 인공적으로 지구 궤도를 돌도록 만든 장치라는 의미입니다. 로켓을 통해 지구 밖으로 올려진 인공위성은 일정 기간 지구 궤도를 돌면서 카메라로 지구의 모습을 촬영하고 그 정보를 지구로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로켓에 실려 올라간 스푸트니크 1호는 지구 궤도 위에 자리를 잡고 최초의 메시지를 지구로 보내온 것입니다. 우주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첫 신호였습니다. 러시아로 동반자라는 뜻을 가진 스푸트니크는 직경 57cm, 무게 83kg으로 4개의 안테나가 달려 있었으며 내부에는 측정기와 2대의 송신기 등이 있었습니다. 크기도 작고 단순히 전파를 발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의 성공은 전 세계 국가들의 우주 개발 의지를 앞당겼습니다. 당시 스푸트니크 발사 이후 냉전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의 일환으로 미국과 소련은 2,000개에 가까운 우주 비행체를 지구 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1669년 10월 4일 초상화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63살의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렘브란트는 네덜란드의 레이덴에서 태어나 네덜란드 황금시대에 활약한 화가입니다. 17세기 가장 훌륭한 화가이자 판화 제작자로 약 300점의 그림, 2천여 점의 대생을 남겼습니다. 특히 빛과 어둠의 대비 효과를 잘 살려 빛의 화가라고도 불립니다. 젊었을 때부터 초상화 화가로 성공을 거두고 20년 넘게 네덜란드의 화가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렘브란트의 작품으로는 니콜라스 틸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가 있습니다. 해부학 강의를 하는 장면을 렘브란트가 단체 초상화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그 당시 렘브란트의 나이가 25살로 이때부터 예술적으로 큰 빛을 발하기 시작했으며 또 다른 단체 초상화 작품인 야경도 렘브란트의 가장 유명한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당시 야경은 대중으로부터 너무 나쁜 평을 받아서 초상 화가로서의 명성을 잃었고 같은 해인 1642년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 실망과 곤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경 제작 이후 무너진 렘브란트의 삶은 회복되지 못했고 노후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1669년 10월 4일 쓸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